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장. 오순절이 되어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혀같이 생긴 불길을 보았다.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여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신앙 깊은 유대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다.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각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서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말하였다. 유대 형제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겨우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자 요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나는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땅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니 그것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에 앞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리라. 그때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한다. 이 몸 또한 희망 속에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이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며 주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게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주곤 하였다.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좋아하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darkness veil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출애굽기 제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와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땡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밀으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예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곧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듭남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서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두 번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탄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육체적인 탄생이 우리 인간관계를 결정하듯이 영적 탄생이 우리의 영적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물로 한 번, 그리고 성령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 관여하는 한 번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탄생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영적 탄생을 위해서도 물과 성령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듯이 물과 성령 없이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영어로 옮길 때 beget, B-E-G-E-T, beget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은 born으로 번역했습니다. born, B-O-R-N. 이 단어 또한 낳다라는 뜻을 가진 bear, B-E-A-R, 배의 과거분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표현에 쓰였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두 단어 모두 가져오다 혹은 산출하다 라는 뜻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라고 할 때는 비겟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애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본이라고 했습니다. B-O-R-N, 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령과 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한마디로 내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깁니다. 탄생에는 씨뿌림, 곧 잉태와 출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씨뿌림입니다. 이것을 잉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 세계에 필요하며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잉태는 씨를 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이 씨가 자라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과 낳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상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을 씨를 통해 나왔다고 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을 통해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발아들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성령은 씨 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보혜사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들의 교훈을 사람이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씨 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씨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 거듭남을 위한 성령의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육체적 탄생과 영적 탄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 탄생은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씨 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은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씨뿌림, 곧 잉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씨뿌림, 곧 잉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내적 변화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란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구원에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잉태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작용으로 잉태함을 받듯이 물을 통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나아야 한다는 구절은 말씀으로 나아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둘을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하든지 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이 말씀이라면 성령을 성령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여기서 언급하는 성령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또한 문자 그대로 물로 이해해야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이 중요하게 쓰인 애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물로 낳는 것은 물에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세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 탄생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곳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탄생에서도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 우리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통해서만 사람이 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뿌리거나 붙는 약간의 물은 너무 적어 물로 태어나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가 장사 지내는 것임을 의미하는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장사란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탄생과 장사, 이 두 가지 모두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이라는 점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 no one, 곧 아무도, must, 반드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필수적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강조하신 말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고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음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므로 믿음과 세례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 있어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세례도 필요하다고 말하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세례를 믿음과 구원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듯이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필요함으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있어 물과 성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이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9번의 개종사건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개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는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지만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듯이 거듭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변화는 삶의 방식이 변화이지 우리 몸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란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갔다. 그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들고 갔으나 기름 항아리는 들고 가지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가고 기름을 담은 항아리도 들고 갔다. 늦도록 기다렸으나 신랑은 오지 않고 처녀들은 모두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이 깊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신랑이 오신다. 모두들 나가서 그분을 맞아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제각기 등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갖고 있는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다오 하고 말하였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안 되겠어. 너희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또 너희에게도 모두 모자랄지 몰라. 그러니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좋겠어.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시간에 신랑이 왔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그 뒤에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왔다. 이 처녀들은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내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25장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있게 될 세 가지의 현상에 대한 비유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역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혼인예식을 사용하셔서 귀도에 신부된 성도들이 마지막 혼인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삶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주님의 일상적인 가르침과는 좀 색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일상적인 교훈대로라면 자신이 신랑을 못 맞는 한이 있어도 모두 다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마지막까지 끼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여 이미 닫힌 문 밖에서 슬프게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이 신랑 대신 예수도와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 처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당시까지도 혼인 풍습은 대개의 경우는 초저녁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었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자신의 재림의 비유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시기도
죄의 어둠이 극에 달할 때라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도시는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어둠은 없는 듯 보이지만 보이는 빛이 다 빛이 아닌 것은 대낮에도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처녀가 혼인예식을 위하여 차려 입고 등불을 들고 나간 모습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5절의 내용으로 봐서 이들에게서 외관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 없었으나 분명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절반은 미련한 다섯과 슬기는 다섯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는 차이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여분의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4절에 라는 내용의 기름은 바울 사도의 당부의 내용처럼 바로 바닥나지 않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입장에서 그릇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또 뒤에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확실합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마지막 때 성령을 소멸하고 불 꺼진 등불처럼 등의 모양은 있으되 빛은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게 된다면 평생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갑자기 닥친 신랑의 소리에 반응하는 각각의 다른 반응을 봅니다. 기다림에 지친 처녀들은 차려입은 옷에 관계없이 다 졸며 잠이 들었을 때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6절에 그랬죠. 어느 소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 꺼진 등으로 맞는다면 자신의 아름다움도 과신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처음의 모습처럼 그들은 눈을 비비고 흘린 침을 닦은 후에 등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미련한 자들은 허둥대고 슬기 있는 자들은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신랑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들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슬기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는 슬기 있는 자들도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자들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치 않았던 것은 다른 편에서 생각할 때는 옆의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차하면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늘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신학적 습관입니다.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도 그랬는데 늘 받기를 습관화하는 신앙은 마지막의 순간에도 같은 습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신앙적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얻어 쓰고 나눠 쓰고 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려고 하는 자세는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여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세에 익숙해져서 충분히 준비하는 자세로 살고, 물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을 것은 기정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과 절망의 다른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이제 역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이유가 드러나고 맙니다. 모두가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여태껏 졸음과 고통을 견디며 밤을 지켜왔는데 결과에 와서 두 부류는 너무나 다른 운명으로 나눠지고 맙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이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밤을 지샌 다섯 처녀는 마침내 영광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절에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곳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달려온 자들이라야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열려있던 그 문은 마침내 굳게 닫히고 맙니다. 열려있을 동안은 자유로이 왕래하고 그곳에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앞에 서보십시오. 그것도 내 것이 다 그곳에 있다고 하는 자신의 방문이 잠겨져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번 닫힌 하늘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더 이상 응답되지 않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증거되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를 연거푸 불러보지만 그 고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응답 대신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거짓 종들에게 선언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이었죠. 그렇게 안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는데 나를 모른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나 자신만 알고 있노라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에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겉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 그러나 자신과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임하시게 될 주님 앞에 각자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성장하여 나눠주기를 즐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완전히 구원받게 하시려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언젠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순간이 언제가 되든 준비된 자세로 맞으므로 천국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그 영광의 혼인예식이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영광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